이제 나는 두 가지 죽음 앞에 서 있다. 하나는 나를 믿게 하며 다른 하나는 나를 떨게 한다. 회화도 조각도 저 깨끗한 사랑을 향한 내 영혼을 잡을 수는 없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하려 십자가 위에 두 팔을 벌렸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토요일 영미문학관, 저는 이소정입니다. 투철한 예술혼과 고집스런 성격으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온 예술가 미켈란젤로. 그는 드디어 오늘 저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생의 후반부와 마지막까지를 펼쳐 보일 예정인데요. 중간에 그가 겪어야 했던 인생이 워낙 굵직한 사건들의 연속이라서 그런지 말년에 이르러서 그는 더욱더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켈란젤로가 결코 얌전하고 일반적인 성화를 그리거나 하진 않았겠죠. 오늘은 어떤 작품들 얘기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멋지신 분이 제 옆에서 북나레이터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자주 오세요.
아우, 네.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브라이언 씨도 굉장히 보고 싶긴 하지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저희가 이번 미켈란젤로 평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댓글 이벤트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네, 댓글 이벤트는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미술 작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 그림이나 조각이나 사진, 이런 모든 예술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앤디 워홀의 마릴린 몬로, 또는 신윤복의 미인도. 네, 사실 예술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좀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 기회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작품, 한 번밖에 못 봤지만 혹은 학교 다닐 때 미술 교과서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이 장면 하나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뭐 그런 미술 작품이 있으면 저희와 함께 그 내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댓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선물도 마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English 퀴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것 같지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중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아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Number 1, 천지 창조.
2번
We have the 최후의 만찬.
3번
최후의 심판.
네, 조금 어렵죠?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로 스마트폰에서는 EBS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미문학관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EBS underbar englit, E-N-G-L-I-T로 들어오셔서 팔로우하시고 정답 쏴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자와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영미문학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어제까지 미켈란젤로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순수하게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힘겹고 불리한 상황들을 처리하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했는지 이해하실 텐데요. 결국 그는 많은 대작들을 완성하거나 혹은 완성하지 못한 채 로마로 돌아옵니다. 이때 당시 그의 건강은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였죠.
미켈란젤로, worn out and discouraged, returned definitely to Rome in September 23, 1534. And there he remained until his death. He was in a condition of great mental unrest, his heart hungry for love. This was the period of those strange, violent, and mystical passions for beautiful young men, like Gerardo Parini, Feppo di Poggio, and most loved of all, and most worthily so, Tommaso de Cavalieri. These attachments, about which most historians have preferred to be silent, were an almost religious delirium of love for the divinity of beauty and hold an important place in the work of Michelangelo. It is to their inspiration that most of his love poems are due. For a long time, this was either not known or a stupid and unfortunate attempt was made to conceal it. Even in 1623, Michelangelo's grandnephew, in his first edition of the rhyme, did not dare publish the poems to Tommaso de Cavalieri with their real titles, but dedicated them to a woman. This error persisted until Cesare Guasti, in his edition of 1863, re-established the exact text, but nevertheless did not dare admit that Tommaso de Cavalieri was a real person and forced himself to believe that Vittoria Colonna was concealed under the fictitious name.
당시 많은 예술가들처럼 그 역시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을 예술에 바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는 여느 사람 못지않게 다양하게 전개됐죠. 그에게 일을 맡긴 권력자나 그의 작품에 감명받는 일반 대중 외에도 그의 개인적인 감정을 주고받을 친밀한 대상도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그는 평생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이기도 했죠. 자기 작품의 모델이 됐거나 될 만큼 외모가 훌륭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그가 쓴 시나 편지가 남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게 토마소 데이 카발리에리란 인물에 대한 그의 강한 집착이었는데요. 우정과 애정을 왔다 갔다 하는 그의 감정에 대해 정작 토마소란 이 인물은 끝까지 예의를 지켜서 그의 후원자이자 친구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미켈란젤로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북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나 편지가 실은 토마소가 아니라 비토리아 콜로나라는 여성에게 향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죠. 이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All these attachments, however, were to be eclipsed by his friendship with Vittoria Colonna. She was the daughter of Fabrizio Colonna, Lord of Paliano, Prince of Tagliacozza. She had married Ferrante Francesca d'Avalos, who was the Marquis de Pescara, the victor of Pavia, who treated her badly, but whom she loved. A widow since 1525, she had turned for consolation to religion and poetry. Her sonnets, in which she sang her idealized love, had been well known throughout Italy since 1530, and had won for her a fame unique among the women of her day. She was a friend of all the great poets and great writers, but about 1534, religion absorbed her, and she was carried away by the movement for the reform and regeneration of the Catholic Church. Although she was a friend of all the men who personified in Italy this spirit of religious freedom, yet she could not, like many of her friends, break away from the Church of Rome, and later she sacrificed her sympathies to her faith. Michelangelo knew her about 1535, but their friendship did not really begin until the end of 1538. She was then 46 years old, and he was 63. It was a serious and devout friendship. They met on Sundays in the church of San Silvestro at Montecavallo, and there they had those noble discussions.
당대의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시를 써서 이름을 날릴 정도로 교양과 인품이 있었던 비토리아 콜로나는 종교와 문학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40대 부인이었습니다. 일찍이 토마소 카발리에리에 대한 관심이 그랬듯 이 여성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관심도 우정과 애정이 깃든 서로 숭배하고 존중하는 뭐 그런 정중한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성당에서 만나 우아한 토론을 벌이는 사이였고 그녀와 미켈란젤로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미켈란젤로는 시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Ever since his childhood, he had made verses from an impelling need of expression. He covered his drawings, his letters, and loose sheets of paper with thoughts in verse, which he took up again and again, corrected and worked over ceaselessly. We have only a very few of these poems of his youth, for he burned many of them in 1518 with some drawings. He did not think of them of value, until he met the banker Luigi Del Riccio and Donato Giannotti, who advised him to publish a collection of them. Donato took the matter up seriously about 1545. Michelangelo made a selection from his poems and his friends recopied them. But the death of Riccio in 1546, and perhaps also that of Vittoria in 1547, distracted him from this thought of worldly fame, and the poems remained unpublished until his death. Nevertheless, they were passed from hand to hand, and the most famous composers of the time, G. Arkadelt, Bartolomeo Tromboncini, Costanzo Festa, Concilium, Italians, Frenchmen, and Flemings, set his madrigals to music. Cultured people admired them, and Varchi, reading and commenting on one of these sonnets in 1546 before the Academy of Florence, declared that it had the clarity of the classic and the richness of the thought of Dante.
"편지를 쓸 때나 그림 스케치를 할 때 아니면 종이에다가 그는 계속해서 시를 쓰곤 했죠. 초창기엔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상투적인 표현이 많았지만 어쨌든 시는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표현 수단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로 세상의 인정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요. 주변의 권유로 한번 책으로 내볼까 했던 그런 계획도 중간에 무산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가 쓴 이 시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떤 시에는 곡이 작곡되어 노래가 되기도 했고 어떤 전문가는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마치 단테가 쓴 것 같은 풍부한 사고력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답니다. 이 말을 미켈란젤로가 직접 들었다면 아마 정말 좋아했겠죠. 신곡을 쓴 단테는 누구나 존경하는 대문호였고 미켈란젤로도 무척 좋아했던 작가였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를 화가나 조각가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단테 외에 많은 이탈리아 시인들을 그는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에 대해 로맹 롤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The sonnet form cramped him, and characteristically, he loved that form because of its difficulty. He always delighted in doing violence to his genius and in making himself suffer. His poetry has often been compared to his sculpture. We can almost see him, as in Mariette's account, making the chips of marble fly under his chisel or tearing from the block of his thought the idea that is haunting him, leaving it scarcely freed from the matrix. The most beautiful of these verses were written under the inspiration of Vittoria Colonna and the religious ideas which she revived in him. Separated from each other, they exchanged sonnets. She sent him 40 from Viterbo, and he answered her in verse. In 1544, Vittoria returned to Rome to live in the cloister of Santa Anna and remained there until her death in February 25, 1547. Her death prostrated Michelangelo. He remained for a long time stupefied and out of his senses, says Condivi. But the faith which she had given back to him never again left him. The death of his friend only deepened it, and the two strange and powerful sonnets which celebrate that death are a hymn of triumphant faith and love.
롤랑에 따르면 그가 시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시 한 편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참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 비범한 재능, 천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결코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고난에 빠뜨리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도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돌덩어리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깎아내서 조각 하나를 힘겹게 만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에게 시 또한 생각의 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보석을 만드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한 우아한 여성 비토리아와 시를 쓴 편지를 곧잘 주고받으며 교류하던 그는 그녀가 죽자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비록 이 세상에는 없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녀를 통하여 종교를 다시 찾았을 만큼 그녀의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네,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 전에 여기서 잠시 아까 내드렸던 English quiz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다음 중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아닌 것은? 이 질문입니다. 보기 주시죠.
Number one, 천지 창조. Number two, 최후의 만찬. Number three, 최후의 심판.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 스마트폰과 PC에서도 EBS 반디를 통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EBS underbar English로 정답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선물 마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뭘 들어볼까요?
First song is Zucchero with Va Pensiero.
황량한 초원에 살던 한 어린 소녀는 언제나 여기가 아닌 저먼 곳을 꿈꾸었습니다. 소녀는 노래했죠. 무지개 넘어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옛날 자장가에서 들었던 그런 나라가 있다네. 어느 날 소녀는 바라던 대로 그 멀고도 환상적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모험을 하게 되죠. 착하지만 나름의 고민이 많은 친구들, 사자와 허수아비와 양철 인간과 함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마법사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늘 다른 세계를 꿈꾸었던 소녀는 정작 다른 세계에 와서 진정한 꿈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이었죠.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 영미 동화 걸작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영미 문학관 문학편 시간. 다음 주에는 L. 프랭크바움의 오즈의 마법사를 감상합니다. 이승열과 호란과 함께하는 마법의 여행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생애를 프랑스 문인 로맹 롤랑의 설명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고 있는 댓글 이벤트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미술 작품은 바로 이것. 입니다. 여러분이 미술 교과서나 책이나 사진을 통해 보신 작품 또는 직접 전시회나 미술관에서 보신 작품들, 여러분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한 장면, 미술 작품 하나를 꼽아서 이유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댓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영미문학관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들을 마구마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비토리아와 알고 지내던 1535년, 미켈란젤로 앞에는 또 하나의 문제작이 등장합니다. 교황 클레멘트 7세가 2년 전에 이미 의뢰를 했던 작품인데, 이 작품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다시 그 지긋지긋했던 시스티나 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Michelangelo had agreed to work on the Last Judgment. The idea of completing the decoration of the Sistine Chapel with that fresco originated with Clement VII, who had already talked to Michelangelo about it in 1533. At that time, the plan also included a fall of Lucifer on the entrance wall of the Sistine. The first thing to be done was to destroy the frescoes of Perugino, which covered the great wall below the altar. This did not, of course, trouble Michelangelo, who despised Perugino and called him a blockhead. He worked in the Last Judgment from 1536 to 1541. While he was working at it, probably in 1539, he fell from the scaffold and injured himself seriously in the leg. Still, he completed his immense task by December 25th, 1541, the day when the public was admitted to see it.
고생을 하면서 그렸던 천지 창조의 뒤를 이어 그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에 또 하나의 걸작, 최후의 심판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제작할 때도 역시 그에게 순환은 있었습니다. 올라서 있던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시작한 지 약 6년 만에 이 대작을 당당하게 완성해 보이죠. 이는 그야말로 그의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로맹 롤랑은 이때 당시 그의 나이가 60대 노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No one of his works has been more diversely judged. Before considering it at all, we should remember that it was the work of an old man, between 60 and 66. The vitality which this terrible man still possessed after a life of exhausting labors and troubles is, whatever we may think of the work, something superhuman. The first thing which strikes us in that colossal fresco, 20 meters high and 10 wide, and swarming with hundreds of figures, is order, reason, and imperious will, controlled and almost cold. The innumerable human bodies, a throng which produces at first a sense of stifling discomfort, are gathered in a dozen groups which balance each other, and are all drawn along in a dizzying whirl from right to left around the Christ. If we turn to the drama itself, we are overwhelmed by an impression of brutal force. Force alone rules. There is no soul, nothing but unreasoning physical force and the terror of it. The moment chosen is terrible. Through the thunder of the trumpets blown to bursting by the angels, the Herculean Christ curses. Now there is no longer any time for pity or room for pardon. There is in such a work a mass of wrath, vengeance, and hate which is suffocating. If it was not purified by colossal and almost elementary force, it would be unsupportable.
세로 20m, 가로 10m가 넘는 화폭에 수백 명의 인간 군상이 저마다 괴로워하며 인류의 마지막 날을 맞는 그 순간을 담은 최후의 심판.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건강도 돌보지 않던 60 넘은 노인이 한 여성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다시 찾은 경건한 신앙심을 다해서 이 대작을 완성했건만, 일부 사람들은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이 왜 나체여야만 하는가에 대해 미켈란젤로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평소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비난이 아주 심각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그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하네요. 그를 많이 비난한 어떤 관리는 직접 그림 속 지옥에 그의 얼굴을 그려넣기도 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다른 화가가 옷을 덧칠해 입혔을 때도 화를 참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죠. 어쨌거나 그는 걸작을 완성했고 스스로는 자신의 예술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니까요.
In spite of everything, the Last Judgment was the school of the world. Men came from all over Italy and from abroad to be present at its unveiling on December 25th, 1541. Hosts of Italian, French, Flemish, and German artists followed each other without respite through the Sistine Chapel, copying zealously the entire fresco and the glory of Michelangelo, far from being diminished as Aretino predicted, became colossal on account of it. That sublime painting, writes Vasari, should serve as a model in our art. Divine Providence made this present to the world to show how much intelligence she could bestow on certain men whom she sends to the earth. The most learned draughtsman will tremble when he sees those bold outlines and those marvelous foreshortenings. In the presence of that celestial work, our senses are paralyzed, and we ask ourselves, what will exist of the works which were made before this, and the works that will be made after it? One can call oneself happy when one has seen this prodigy of art and of genius. O fortunate Paul III, heaven has allowed you to be the patron of that glory. Your name will live forever beside the Buonarroti, whose fame fills the universe.
미켈란젤로의 전기를 쓴 또 다른 유명한 작가 바사리의 말이 길게 인용되고 있죠. 그림 속 인물들이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사람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을 일으키건 말건, 최후의 심판이 드디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던 그날, 위대한 예술 작품이 어떻게 한 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빅 이벤트였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이 작품을 보러 왔고 수많은 화가들이 이 작품을 보고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죠. 명실공히 미켈란젤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던 교황 파울루스 3세는 계속해서 그에게 작품을 주문합니다.
'The Fresco of the Sistine was hardly finished when the insatiable Paul III insisted that Michelangelo, in spite of his extreme old age, should paint the frescoes of the Pauline Chapel. With a great effort, he completed the conversion of St. Paul and the crucifixion of St. Peter, which began in 1542, injured after 1545 by a fire, interrupted by two severe illnesses in 1544 and 1546, were finally completed in 1549 through 1550. He complained, says Vasari, that he had suffered greatly in executing these works. Painting, and especially fresco, is not fitted for an old man. He was, as a matter of fact, 75 years old. Both frescoes today have almost disappeared. In spite of the exaggeration of the attitudes and the abuse of virtuosity, Michelangelo had preserved in them his rough vigor, and we can still see there a tumultuous force which struggles in darkness. During this 15 years' work, the old man had lost all hope of ever finishing the monument of Julius II, and had with great difficulty prevented Paul III from taking some of the statues to serve as ornaments of the Pauline Chapel. He had had to sign on August 20, 1542, a fifth and last contract with the heirs of Julius II. By this agreement, he relinquished for the time being three statues, which must have been the Moses and the two slaves. Then he decided that the slaves were not any longer fitted to the tomb, and he began two other figures, active life and contemplative life.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율리우스 2세와의 계약 기억하시죠? 미켈란젤로는 수십 년째 미완성 상태에 있던 이 방대한 일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완성해볼까 하면 새 교황이 새로운 주문을 넣어서 또 그 일을 해야 했고 그 일이 좀 끝나나 싶으면 또 다른 엉뚱한 의뢰가 들어오고 이제 70 노인이 된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무덤을 완성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2세의 유족들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전에 아버지가 냈던 대금을 도로 물러내라고 요구도 했었고요. 지금의 교황 파울러스 3세는 자기가 새로 맡긴 파울리나 성당의 벽화를 빨리 완성하라고 책근합니다. 비록 이탈리아 제일 가는 명성을 얻은 미켈란젤로였지만 인생은 정말로 버겁기만 했죠. 그는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네, 그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아까 드렸던 잉리시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Number 1. 천지 창조. Number 2. 최후의 만찬. Number 3. 최후의 심판.
네,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 스마트폰이나 PC에서 EBS 반디를 통해 보내실 수도 있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EBS underbar englit englit에 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뭔가요?
Our second song for today is Love's Strange Ways by Chris Rea.
댓글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댓글 이벤트 주제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미술 작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나리자, 다비드상, 천지창조 등등 또는 신윤복이든 김홍도이든 누구든 여러분이 보신 미술이나 조각 작품들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홈페이지 댓글 이벤트 게시판에 오셔서 써주시면 됩니다. 글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영미문학관에서 준비한 많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은 애초에 그가 디자인했던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그 무덤의 주연 자리는 애초에 작은 장식의 일부로 내장되었던 한 조각상이 차지하게 되었죠. 그 조각은 바로 모세상이었습니다.
The Moses is a supernatural and savage apparition, half beast, half god. Pagan, Christian, no one knows. Two horns pierce the narrow skull. A flowing beard descends from his face to his knees, like a parasitical vine attached to a great tree. He seems calm, but in his terrible jaw with closed-shut teeth and projecting lower lip is wrath, which shatters and crushes like the first chords of the overture to the Coriolanus. An implacable and murderous force, a tumult of rage and contempt, wars in the silence of that arrogant being. With his huge bulk, his knotted arms, less brutal than those of most of Michelangelo's heroes, and with strong and beautiful hands, and left leg bent ready to rise, the dress is a barbarous one. No other work of Michelangelo is as completely finished. We feel that he had lived with it more than 30 years without being willing to let it go. He could see himself in it as in a superb mirror, which gave him back the image that he had divined out of his own soul. For the Moses is not only the most perfect artistic expression of his genius, but also its highest moral expression. Nowhere else has he so completely realized the majestic balance of a violent and a passionate soul controlled by an iron will. Everywhere else, passion is let loose and the human being is given into its hands. Here, the savage elements are in suspense, ready to fuse. It is a thundercloud charged with lightning.
다비드상이나 피에타 같은 초창기 작품도 명작이지만 로맹 롤랑은 이 모세상이야말로 미켈란젤로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불완전하거나 확실하게 손보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던 미완성작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끝낸 이 모세상 조각은 그의 인생이 보여주는 모든 기술의 종합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야만적이고 거친 고대의 인물상과 종교적인 상징을 빛나는 균형 감각으로 하나에 쏟아부은 작품인 모세상. 원래는 전체 장식의 작은 일부였지만 이제는 무덤 전체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은 이 모세상은 롤랑의 표현에 따르면 천둥 번개까지 모두 제대로 갖춘 한 점의 폭풍우와 같다고 합니다.
Michelangelo cared no longer for his own glory. He thought only of the glory of God, and art had become to him merely a means of service. He wished to consecrate all that remained of his life to the task of building for his God the Temple of Temples, St. Peter's. In 1557, Cosimo de' Medici begged him to come back to Florence, where honor and rest awaited him. But he answered firmly, "I cannot leave here until I have carried the construction of St. Peter's so far that my plan cannot be changed or destroyed, and there will no longer be any possibility for thieves to begin their work again, as these scoundrels are only waiting for a chance to do. This is my resolve." That same year, his friends, who were afraid that he would carry his great designs with him into the grave, for none of them were written down, urged and besought until they succeeded in persuading him to execute a model in wood of the Dome of St. Peter's. He was still working on this in 1560. The building went on, but not without many difficulties. It was necessary in 1557 to rebuild almost the entire vault of the Chapel of the King of France because Michelangelo had been ill and unable to watch the work closely enough.
하지만 일복이 넘쳐났던 미켈란젤로는 조금도 쉴 수가 없었죠. 고향 피렌체에서 친구들이 이제 남은 여생 고향에서 명예나 누리며 편히 사시게 하는 전가를 보내왔어도 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성 베드로 대성당 전체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화가이자 조각가이지만 건축가는 아니었던 그가 본격적인 건축 일을 맡는다는 건 당시에서도 당시로서도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래서였는지 그가 이 일을 맡는다는 데 대해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설상가상 교황청의 자금 사정에 따라 공사 일정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좀도둑이 설쳐서 자재가 없어지기도 했죠. 결국은 짓고 있던 건물 일부가 중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악재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계속 맡아서 해나갔죠. 정말 불타는 노익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는 사이에도 갖가지 의뢰들을 받아 소소한 조각 작품들을 작업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On the 18th of February, he died in full consciousness, with Daniele de Volterra and his faithful friend Tommaso de Cavalieri beside him. On February 19th, Michelangelo's body was carried by the brotherhood to which he belonged, the Confratelli di San Giovanni Piccola, to the Church of the SS. Apostoli for the funeral mass, the Pope had meant to have the body placed in St. Peter's, but Michelangelo had expressed a desire to return to Florence dead, as he could not do so in living. And Leonardo was determined to carry out his last wishe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s of Cosimo de' Medici, who promised to erect a statue to him in the Florentine Cathedral. The Romans would not allow the body to be taken away, so it was necessary to wrap it secretly in a roll of cloth and to send it to Florence on the 29th as merchandise.
결국 천재 미켈란젤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는군요. 90세가 되던 1564년,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작업에 임하느라 열병에 걸린 몸으로 말을 타고 시골에 달려올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결국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눈을 감게 됩니다. 교황청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했으니까 자신이 손수 만들기도 한 성베드로 대성당에 묻혀야 한다는 교황의 권고를 뿌리치고 미켈란젤로의 시신이 당도한 곳은 고향 피렌체였습니다. 문제는 로마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딴 데 묻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시신을 화물로 피렌체에 붙이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빚어졌죠. 하지만 피렌체야말로 그가 평생 묻히고 싶어한 장소였습니다. 영혼은 신에게, 육체는 대지로 보내고 나는 그리운 피렌체로 죽어서나마 돌아가고 싶다고 그가 남긴 유언이 드디어 실현되게 된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로맹 롤랑이 쓴 미켈란젤로 평전을 다 읽어봤는데 먼저 퀴즈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어떤 것이 정답인가요?
Well, the answer was actually number two. It was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은요.
네.
Leonardo da Vinci잖아요.
네. 그죠. 네. 정답은 2번이죠. 최후의 만찬. 영미문학관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 선물 있습니다.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에서 공연되는 코믹쇼 로미오 앤 줄리엣 시즌2.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가족 뮤지컬 피터팬. 델리 스파이스, 트랜스픽션, 게이트 플라워 등이 출연하는 올레 뮤직 인디 어워드, 도심 속 인디 음악 거리 축제, 서울 라이브 뮤직 페스타, 지금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금토일 KT 올레 스퀘어에서 공연되는 톡 콘서트 관람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또 아로마 테라피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오일 세트, 이달의 신간과 출판 트렌드를 전해주는 월간 출판저널에서 3개월 정기구독권,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전문 쇼핑몰 뮤지엄에서 드리는 다이아몬드 넥클래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네, 드디어 계절의 여왕 5월에 함께하는 영미문학관 오픈 스튜디오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신청곡도 들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은 선곡왕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은 선곡왕 원지연님께서 골라주셨는데요. 어렸을 때 팝송 카세트 테이프들이 유독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래가 오늘따라 유난히 생각나네요 하면서 Carpenters의 Close to You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영미문학과 마치도록 하고요. 데니 선생님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No 네. problem.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Everyone, good night.
Take care, everyone.